한국에서는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죠. 종합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종합 검진을 받는 이유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속히 치료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질병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발견하고 약을 처방받음으로 그 질병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병은 발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뭐 위암 말기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을 알아도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흔히 불치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불치병은 그 시대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말합니다. 근데 알아도 또 못 고치는 게 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하면 또 고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죠. 차라리 질병이면 요즘엔 그래도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처방을 많이 받아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에 갈등이 생겨서 탁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든지 간에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 하혈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병 자체도 육신적으로 괴로움을 줄 수 있는 병이지만 레위기 15장 19절로 30절 안에 보면 혈루증에 걸린, 다시 말해서 하혈을 하기 때문에 불결해진 사람들은 제사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는 율법사들이 조금 더 법을 강화해서 제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심하게는 이혼하게 만들었고요.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악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병을 얼마나 알았어요? 12년입니다. 저희는 그냥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12년이라는 세월은요, 정말 긴 시간이에요.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데 그게 1년, 2년, 3년이 아니라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앓고 지냈다는 것은 아마 나중에는 이때쯤 됐으면 거의 자포자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런데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아픔은요, 단순하게 육신의 아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이죠. 가족도 제대로 못 만나는 그야말로 격리되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어쩌면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12년 동안 고치려고 수많은 물질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가난해졌겠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몸도 망가지고 가난까지 처해지고, 12년의 고통이, 이런 어떤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 약전 고투가 실패로 끝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 오늘 25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마가복음 5장까지에 일어난 그 이전의 예수님의 사역을 좀 돌아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난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바다의 풍랑을 소리로 잠잠케,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런 소문들을 다 들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하나의 희망, 소망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거나 해결받은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들어도 들은 게 아니죠. 다 듣는다고 해서 몸이 움직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도를 종종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겠다라는 결단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결단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빛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많더라고요. 내 의지도 한계가 많고요. 내가 쓴 역량에도 한계가 많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나를 아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소문은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듣고 한 빗줄기의 소망처럼 또 여인이 가졌던 확고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낫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8절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 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점점 인기를 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도 받고 호기심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태였어요. 오늘 이 열두의 혈루증 걸린 사건의 기록은요,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둘려 있습니다. 앞에는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그러니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가던 중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 군중들 사이에 이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열두의 혈루증 걸려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어떻게 그 군중 속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소망이죠. 소망이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겉옷에 손을 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대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히 댄 게 아니에요. 꽉 움켜진 거예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슬쩍 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이 꽉 움켜진 건 어디 부분이냐면 민수기 15장 37절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옷 술을 달게 했어요. 이렇게 약간 장식술 같이 이렇게 온몸에 앞에 뒤에 옆에 이렇게 두고 사방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술을 늘어뜨렸습니다. 그것을 파란 천으로 감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붙잡은 건 바로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의상, 예수님도 입었겠죠, 당연히. 그 의상에 있는 이렇게 질게 늘어있는 그 술을 꽉 붙잡은 거예요. 왜 꽉 붙잡았을까요? 내가 이것만 꽉 잡으면 병이 날 거다라는 그런 믿음 갖고 꽉 잡은 거죠. 꽉 잡자 여인의 몸에서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여인이 느꼈다 그랬어요. 즉시 치료가 된 거죠.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갖고 그 옷을 잡았는데 그의 믿음이 병이 남으로 말미암아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고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죠. 누가 내 옷에 술을 꽉 잡았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쳐다봤는지 안 쳐다봤는지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두리번 두리번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흉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을 손으로 꽉 붙잡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치 살펴보듯이 둘러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을 만질 사람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마치 예수님 앞에 알 수 없다라는 그런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잠잠하게 그 여인을 기다리죠. 여인이 3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떨며 앞에 나섰다고 되어 있어요. 왜 여인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여인과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도 알았어요. 자신의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셨죠. 여인이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와서 술을 붙잡았지만 자기를 불러세우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이분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두려운 마음속에 그분 앞에 나오게 됐죠. 또 하나 두려운 이유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혈을 하면 불결한 사람이거든요. 불결한 사람은 옆 사람을 터치하지 못해요. 왜냐? 불결함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결한 여인이 사람을 터치하면 그 사람도 같이 불결해져서 제사도 못 지내고 사람도 격리돼야 돼요. 그러니 여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얼마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깨끗함은요 소극적이지가 않아요. 적극적인 깨끗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에요. 마치 태양처럼. 여인이 예수님을 손대서 예수님이 불결해진 것이 아니라 불결해진 여인이 예수님을 손댔더니 예수님의 거룩한 깨끗함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여인의 병이 낫게 됐죠. 예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불러세운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누가 나에게 손을 댄 것을 알기 위해서 여인을 불러세웠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 열두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앞뒤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앞뒤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껴있다 그랬죠. 실제로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 딸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굉장히 긴박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흔쾌히 승낙하고 걸어갔죠. 걸어가다 중간에 이 사건을 만난 거예요. 지금 급하게 가도 자기의 딸이 살지 안 살지 정말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다 중간에 걸음을 멈추네. 그 여인이 어딨냐고 찾아보네.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네. 아마 야이로는 마음속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가셔야 내 딸이 살 텐다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그 딸이 죽었다고 하인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을지 몰라요. 반대로 원망했을지 몰라요.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예수님이 여인을 붙잡아 세운 것은 첫 번째는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래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라 그래요. 이 야이로가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회씩이나 고생고생하던 그 병이 순간적으로 나았다라는 그 사실을 눈앞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를 위해서라도 여인이 고침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한 것을 봅니다. 공교롭게도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에요. 그 딸이 고침받은 그 사건과 열두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세운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인은 비록 고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불결한 여인이에요. 아직까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여전히 병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격리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여인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런 사회 속의 격리를 완전히 공식적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이 곧 그 여인의 병이 낫다라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온전케 된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죠. 사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붙잡은 것은 완전히 믿음으로 붙잡은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하게 현실로 드러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내 믿음이 너를, 네가 나를 붙잡게 했고 그 너의 믿음이, 그 너의 믿음에 나는 응답해서 네가 고침받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은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여인의 확고한 믿음. 그 믿음에 예수님이 응답해서 그 여인의 병이 낫게 된 거죠. 우리는 미신적으로 이것을 접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이 아니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저는 이 여인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2의 혈루증 걸렸으니까 최소한 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가 아니니까 최소한 아니면 어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딸아 그래요. 딸. 왜 이렇게 불렀을까? 딸아라는 말은 진짜 내 딸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이름으로 그를 부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근한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은 평생 어떻게 보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편견 속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혈루증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율법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율법 조항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런 편견 속에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을 대하면서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고요. 12년 동안 평안보다는 그냥 치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다 못하다가 이 여인은 다 포기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 속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오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나 소문을 듣는다고 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죠. 또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만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여인만 고침받았어요. 왜?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은 여인의 간절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에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큰 차이예요. 호기심을 갖고 찾아올 수는 있어요. 호기심을 갖고 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그의 행동에는 아무런 결실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두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과 함께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 자세로 앉아있고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 속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었을 거예요. 12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 동안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동안 여러분이 수없이 수고하고 애써서 고치려고 했고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받지 못했다면 오늘 한번 그 방법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행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이 열두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확고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간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분명하게 반응해 주십니다.